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2절 읽고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삶 속에서 증거했던 믿음, 특별히 그 삶은 다 달랐지만 그가 만났던 형편과 처지는 닮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음은 같았죠. 여러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가 오늘 겪는 일, 내일 겪는 일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다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나아가는 방향도 거기에서는 같다는 거죠.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다 요약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현실이 굉장히 풍성하고 깊죠. 그래서 그 믿음의 현실을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같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풍성한 현실을 누리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게 하셨고 어떻게 자라게 하셨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하게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게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험을 주시는 때. 그렇죠? 그 고난의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장 큰 믿음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절정이 되는 사건을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이었느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야만 했던 시험.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하신 모리아산의 사건. 우리가 사실 몇 번 살펴보았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창세기 22장의 그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 닮아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뭐가 닮아있죠? 오늘 본문 시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God tested him.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마귀의 유혹하고는 다른 거죠. 선하신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찾아올까요? 믿음의 시련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시련을 통해, 즉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려는 것에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련이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장 귀한 그 외아들까지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그러나 잃어버리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굳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누렸고 증거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현실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인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셔야 인내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두 구절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시고 어떤 시련을 받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기. 그래서 너희 미련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고난이 너희로 연단하게 하고 인내로서 소망까지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시련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인내로서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건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게 하셨을까요? 그런 시련과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저 외아들까지 바치나 안 바치나 보면서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걸까요? 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야,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맹목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이 세상 복을 얻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들까지 바쳤으니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대가성 믿음인가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복음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이 있는데,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증거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복음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즉, 그 실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천국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여 이루어주신 천국의 축복.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련을 통해 더욱 굳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막연한 것에 대한, 막연히 좀 더 나아질 미래에 대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복음,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굳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모리아산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항상 예수님과 천국에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련을 만나고 가장 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도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요구 안 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보다는 표현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그렇죠? 하나님이 끌어오신 에 의해 살아온 자였습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제갈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약속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한 자손, 약속의 자손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세워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 그러면 보세요. 구원자, 그 백성, 땅, 뭘 약속하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죄악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성취해 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였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진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언약 축복의 기업을 이을 참 후사고 그를 통해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올 거라고 하셨어요. 즉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이삭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웃게 하셨다. 즉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고 모든 삶의 즐거움이 이삭에게 있었고 넘치는 사랑을 이 외아들에게 부어주며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잔치까지 그냥 대연이래요. 대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 기대했을까요, 이후에? 야,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자식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냥 얘 삶은 이제 언약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승승장구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고요. 이삭을 통해 수많은 백성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후손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시험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모르고 바치라 하시는 걸까요? 100세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죽이라고 하실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기쁜 기쁨의 대상이었던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 2절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이삭을 가르켜 아브라함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세요. 즉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외아들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으면 이삭 대신 차라리 자기 자신이 번제의 희생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야 그래 이제 네가 대신 바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셨죠. 내가 원하는 것은 꼭 너의 장자, 너의 독자, 너의 외아들인 이삭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뭐가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삭을 통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바치게 되면,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뭇별과도 같은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리라. 즉 장차 그의 한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언약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 약속을 깨시려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뭐였느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바치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아니면 더 큰 대가를 받고 순종한 것일까요? 아들 바치면 더 뭐 엄청나게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바,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게 하신 바를 더욱 굳게 하여 주셔서 순종까지 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즉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저 다 잘 되겠지, 다 나아지겠지, 뭐 더 풍성하게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말씀을 떠난 믿음은 없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크건 작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삭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22장 7절에서 8절. 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고백했던 믿음이 이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번제할 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야 그저 너 나보다 네 아들 더 사랑해? 네 아들까지라도 나한테 바쳐야 돼.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들을 그저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뭘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번제.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대신하여 장자를 대신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 사건 생각나시죠? 온 가족을 대표해서 장자가 죽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이 장자를 대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대신해서 바치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자 이삭이 바쳐진다고 해도 자기의 죄 하나를 씻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장자 정도가 아니라 뭐 양을 수만 마리 뭐 염소를 뭐 수천 마리를 바친다고 해도 그 번제로는 자기 아들이 바쳐지는 번제로까지도 절대 죄 하나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께 요만큼도 의롭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온전한 번제양을 준비해 주시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많은 제사를 명하셨고 아들까지 번제로 바치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주실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실 거다. 즉, 하나님이 친히 온전한 번제로 주려주실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러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날이 언젠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한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실 그날, 즉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날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고 영원한 번제를 드려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대한 믿음, 그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독자를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아 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날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주시어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즉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따라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즉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수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19절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사건, 그리고 바쳤다가 다시 도로 얻은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신 그 실체가 여기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비유컨대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컨대라는 뜻이 뭘까요? 비유컨대. 그냥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이 이상해요. 영어로 하면 figuratively. 즉,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모형과 예표였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은. 즉, 이 사건이 가르친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체의 현실을 figuratively, 모형과 예표로 미리 증거하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9장에도 같은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의 장막이, 구약의 성막이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비유였다. 거기서도 비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비유니. 즉, 성막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천국이었다. 천국의 비유로 구약에서는 장막이라는 걸 주셨다. 독자 이삭을 바친 이 사건도 비유였다는 거예요. 즉, 가르키는 참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저 아들 하나 잘 바쳤다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비유였다는 거죠. 그것이 알려주는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증거한 그 실체의 현실.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영원한 참 번제양으로 바치실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체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맡게 하셨다는 거죠. 이 시련의 목적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거기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참여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했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 번제양이 누구이실지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독자,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예비하실 참 번제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미리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22장 5절의 창세기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았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다가왔을 때 종들에게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뭐라고 했냐면 나와 아들 이삭만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영어로 보면 We will come back. We'll be back. 이 뜻이에요. I'll be back이 아니라 We will be back.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다시 올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던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친히 참 번제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결국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바치게 하십니다. 대신. 그런데 그것이 다 비유컨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신할 참 번제물을 마련해 주시고 바치실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누구세요? 여호와의 사자. 바로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친히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번제할 수양을 대신 준비해 주십니다. 자신을 대신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 대신 예비한 수양이 곧 그 수양을 예비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 되실 거라는 거죠. 자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에서. 이삭 대신 자신을 내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이 번제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놓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다시 안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실 참 번제양을 통해 그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온전히 의롭게 받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번제양을 예비해 주셨는가를 알려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바쳤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같은 내용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실체였다는 거죠. He did not spare even his only son.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 그저 이 사건이 알려주는 바가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무엇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참 번제양. 이 사건은 비유컨대 어디에서 성취가 되죠? 여호와의 산, 갈보리 산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갈보리 산에 세우신 번제단, 곧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바치십니다. 형제 여러분, 따라서 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결국 무엇을 보게 되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바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증거하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실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체였는데 그 예수님이 실체의 힘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아들까지 바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갈보리 산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며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모든 지옥 심판까지 다 가져가신 예수님의 고난이 그곳에 드러나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바치시고 그 아들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더할 수 없는 고난, 고통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자기 자신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듯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원수 같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기까지 독자까지 주셨으면 자기 자신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덜 받았습니까? 뭐가 더 필요한가요? 뭘 더 주셔야 만족이 있겠습니까?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형제 여러분, 그런데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덜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주셨고 완전히 얻게 하시려는 겁니다. 어디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참 것. 완전하고 영원한 것. 얻게 하시려고. 이뤄주셨기 때문에 잠깐 시련을 통해 그것을 얻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굳게 세우시려고 계속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 십자가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에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즉,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은 것은 비유였는데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부활 사건을 미리 가리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사건을 이삭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건져지는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증거했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욱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더욱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이 믿음으로 더욱 우리를 굳게 세워가시는 거죠.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고 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 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확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요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영원한 본향으로 주셨습니다. 더 가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가장 복된 현실을 믿음으로 누리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에 아버지 품에 다 안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로 증거하게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그 크고 완전한 영원한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드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인내로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비록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온전히 기뻐하여 또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